네, 오늘은 출애굽기 16장, 출애굽기 16장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6장으로 불평 속에 온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6장은 만나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장인데요. 대표 구절로 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16장 4절. 다 같이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로부터 빵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날마다 나아가서 정한 양을 거둘지니라. 이로써 그들이 내 법 안에서 거르려 하는지 거르려 하지 아니하는지 내가 그들을 시험하리라. 아멘. 성경은 참으로 신비한 책입니다. 읽을수록 그러하고 또 읽을수록 더 놀랍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네가 어떻게 아느냐 하고 누군가 물어본다면 사실 대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읽어봐. 입니다. 1600년 정도의 시간차를 두고 66권의 성경이 완성되고 그것이 한 권으로 모아졌습니다. 그 말씀들이 서로서로 그렇게 잘 꽉 짜여서 있는지 그것을 읽을수록 놀랍기만 합니다. 정말 잘 써진, 잘 만들어진 영화 혹은 드라마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첫 회부터 마지막 회까지 혹은 영화의 시작부터 끝까지 정말 꽉 짜여 있습니다. 모든 장면과 주변의 물건들, 빛의 각도, 뭐 대사의 속내 등등 정말 허투루 지나가는 법이 없이 모든 것이 정말 다양하고 복잡하지만 그 안에서 그 하나로 뭔가 이어지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좋은 영화일수록 보면 볼수록 작은 것까지도 디테일하게 들어가 있죠. 각본을 쓴 사람이나 감독은 계획이 다 있었던 것이 분명하고 몇 번을 보게 될수록 사실 그 층이 있습니다. 레이어가 벗겨지면서 의미가 더 깊어지고 감독을 이해하고 그 한 명의 감독이 의도한 바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나중에. 하물며 그렇게 잘된 영화 한 편도 그러한데 이러한 비슷한 각도에서 보면 성경은 정말 놀랍도록 완벽하게 짜여져 있으며 정말 한 저자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도록 설계되어 있고 계획되어 있고 우리 인류의 역사와 맞물려서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1600년이라는 기간 동안 40여 명의 기자가 그렇게 따로따로 쓰여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경 뒤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계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모든 책들과 내용들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것을 이해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이야기 나누게 될 만나라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신비의 물질이죠. 만나라는 것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처음 사람들이 봤을 때 처음 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뭐지? 이게 뭐지? 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말했던 것을 볼 수 있는데 히브리어로 만후라고 이야기를 하나 봅니다. 아마도 거기에서 만나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작고 둥근 곡식 같은 것으로 보이고 빵가루 같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나와 먹을 것이 없어지며 그 후에 아침 이슬이 올라가고 만나라는 것이 남게 되고 사람들은 그것들을 거두어서 가루로 빵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먹게 됩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또 많은 책들이 만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것들을 많이 들으셨겠죠. 정말 많은 것을 만나 그 하나만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오늘 저도 이 만나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정말 그 많은 것 중에서 몇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인간은 본성적으로 불평이라는 것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불평. 이스라엘 회중이 이집트에서 탈출하여서 둘째 달 15일이 되었던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달 반 정도 지나서인 것이죠. 그들은 불평을 합니다. 이집트에서 나오고 그들은 우선 물이 부족해서 불평을 했었죠. 그 후 다시 이젠 먹을 것으로 불평을 합니다. 아무리 노예에서 해방되었더라도 사람은 세 달이 채 걸리지 않은 채 불평이 나오기 시작함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노예 시절을 그리워합니다. 3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차라리 이집트 땅에서 고기 솥 옆에 앉았던 때와 빵을 배불리 먹었던 때에 주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터인데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데리고 나와 이 전체 집회 무리를 굶주려 죽게 하는도다 하니라. 그 당시 노예로 있었더라도 배만 불렀으면 좋았었는데 너희가 우리를 이렇게 데리고 나와서 굶어 죽이게 하는구나 라는 말을 합니다. 그 불평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에 그때에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로부터 빵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날마다 나가서 정한 양을 거둘지니라. 이로써 그들이 내 법 안에서 거르려 하는지 거르려 하지 아니하는지 내가 그들을 시험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최근 아프간 내전으로 인해서 그 나라 사람들이 내전도 아니죠. 이제 너무나 오래됐기 때문에 피난을 가고 그 나라를 떠나서 타국으로 가려는 행렬 이런 것들을 최근 뉴스로 봤습니다. 한국도 극적으로 한 400명 가까운 사람들을 구출해서 한국으로 데리고 갔죠. 그런 피난이 있을 때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것들을 들고 나오게 될 겁니다. 피난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뭘 집에서 들고 나오시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있을 때 무언가 중요한 것들을 들고 나오겠죠. 1년 반 전에 코로나로 인해 긴급한 상황이 오게 되고 뭐 휴지도 동나고 모든 게 동났을 때 슈퍼마켓에 가보면 캔 음식, 밀가루, 스파게티 국수 이런 거 살 수가 없었습니다.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때. 하여튼 이집트에서 마지막 모세의 그 기적이 일어나면서 이집트에 행한 장자가 죽는 마지막 그 재앙이 벌어졌을 때 이집트인들은 재빨리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자국에서 쫓아내려 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을 보면 39절에 그들이 이집트에서 가지고 나온 반죽으로 누룩 없는 납작한 빵을 구웠으니 이는 그것이 발효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그들이 이집트에서 쫓겨났으므로 지체할 수 없었으며 또한 자기들을 위해 아무 양식도 예비하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급히 쫓아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시간도 없었습니다. 나갈. 너무나 급히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 동안이라도 먹어야 할 것이 있었어야 했기 때문에 발효되지도 않은 반죽을 갖고 이집트에서 나온 것이죠. 얼마나 급하게 나왔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비록 노예 생활로 있었지만 그들이 약 400년 정도 이집트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니 사실 대대로 400년이면 사실 대대로 살아온 것이죠. 그러니 그런 환경에서 태어나서 자란 거죠. 그렇죠? 태어나 보니 이집트 안에서 태어났고 노예이고 그냥 그렇게 자라난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계속 몇 대를 살아왔기 때문에 불편함도 어쩌면 많이 못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이집트인이 왜 나쁜가? 이런 생각도 했었을 겁니다. 노동 좀 하면 밥 먹여주는데 뭐가 나쁘지? 하여튼 400년 넘게 대대로 살아온 나라라면 어떻게 보면 자기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갑작스럽게 나가라 합니다. 그들은 정말 먹을 것 간신히 들고 나왔었죠. 물론 모세의 말을 듣고 금은 보석과 가축을 가지고 나오기도 했지만 일부였고 일반적인 대부분은 그냥 급히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집을 떠나서 대대로 살아왔던 집을 떠나 땅을 떠나 그렇게 나왔다면 불평 많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의 불평을 생각해보면 사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은 사실 할만한 불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참 불평도 많다. 지금 우리 시각에 지금 출애굽기를 읽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결코 없습니다. 우리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똑같은 인간의 죄성의 본성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누구나 인생에 불평이 있습니다. 그러나 불평도 때로는 습관처럼 하게 됩니다. 불평보다 불편을 느껴서 다음 단계로의 진취적인 행동에 옮기려는 사람이 있다면 어쩌면 그것은 긍정적인 측면일 수도 있겠지만 불평만이 있다면 그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주위의 다른 사람들도 힘들게 하고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불평은 퍼지게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찌되었건 불평을 시작합니다. 먹을 것이 모자라는 것, 그리고 힘든 것, 이런 것들을 불평합니다. 사실 그 불평이 모세와 그 지도자들에게 불평을 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조금 아까 읽었듯이요. 도대체 잘 있던 자기들을 왜 데리고 나와서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하는 것이죠. 불평에 불평이 더해졌겠죠. 그때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에 모세가 또 이르되 주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시고 아침에는 빵으로 배불리시리니 너희가 주께 불평하는 그 불평을 그분께서 들으시느니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가 불평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는 것이 아니오 주께 하는 것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불평은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주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불평은요, 사실 주님께 하는 불평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불평이 주님을 향한 것을 안다면 불평이 좀 줄어들 수 있을까요? 사실 이는 죄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아온 탕자 이야기 잘 아시죠?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받아서 탕진하고 돼지들이 먹는 곡식 껍질들로 자기 배를 채우려 했던 그 아들은 정신을 차리고 아버지께 얼마나 자기가 몹쓸 짓을 했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누가복음 15장 18절 19절에 내가 일어나 내 아버지께 가서 그분께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을 대적하고 죄를 짓고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사오니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방금 읽어드린 바와 같이 자신이 어떤 이에게 죄를 짓게 되었을 때 그 죄는 그 당사자에 앞서서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여기서 하늘의 죄를 짓는다고 쓰여져 있는 것은 하나님의 대용으로 쓰여져 있는 말씀이죠. 즉 어떤 사람에게 죄를 짓던 죄를 진다면 그것은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짓는 죄요. 그리고 자신이 어떤 삶에 있어서 불평을 한다면 그것도 역시 하나님께 우선 불평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볼 것은 불평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불평을 하면 참으로 인간적으로는 미울 텐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먹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불평이 가득한 때에는 사람이 불평에 가득하다는 얘기는 참으로 그 마음이 어두울 때입니다. 그 마음 안에 밝음과 기쁨이 있는 것보다 어두움과 불만족이 있을 때 당연히 불평이 나오게 되겠죠. 만나는 아침에 이슬이 내리고 그 이슬이 올라가면 사람들 눈에 그 만나들이 보였다고 쓰여 있습니다. 여기서 아침은 아주 이른 새벽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슬이 내리면서 혹은 그 전에 만나가 하늘에서 내리고 이슬이 올라가며 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해가 뜨기 전, 그때가 가장 어두울 때입니다. 가장 어두울 때 만나가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불평이 가득하다는 얘기는 마음이 굉장히 어두운 때임을 또한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역시 악이 가득하고 어둠이 가득한 세상에 오신 것이죠. 하늘에서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만나와 비교하여 요한복음 6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8절, 49절, 50절, 51절.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거니와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아멘. 어두움이 가득한 세상을 위해, 불평이 가득한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오신 것이죠. 만나가 사방에 내렸지만 사람이 반응하여 그것을 거두어 섭취했었어야 했듯이 예수님께서 어두운 세상에 오셨고 생명의 빵으로서 우리의 영을 살리시고 우리의 혼을 살리시려 내려오셨지만 우리가 그분을 가서 그분을 맞이하고 그분의 말씀을 섭취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평을 들으시고 우리의 어려움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가장 큰 대안을, 해결책을 주시는 것이죠. 배고픔을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로 해결했듯이 세상의 안식 없음을, 세상의 어둠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평안으로 그 어둠을 해결해 주십니다. 세 번째로 볼 것은 어깨에 메고 있던 무거운 음식들이 동이 났을 때 만나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3절을 보면 이집트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었도다 하며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급히 내보내려 하였으므로 반죽이 발효되기도 전에 백성이 자기들의 반죽과 빵 반죽 그릇들을 가져다가 옷에 묶어 어깨에 매니라.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들은 어깨에 잔뜩 먹을 것을 짊어지고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정말 걸어가는 길이 멀고도 길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사를 했는데 어디에 그 많은 짐들이 숨어 있었는지 정말 짐들이 많더라고요. 버리기도 정말 많이 버렸는데 그때 힘도 많이 쓰고 무거운 것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정말 짐이 정말 많더군요. 사실 삶에는 짐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정말 며칠만을 살더라도 필요한 것은 다 있어야 하니 짐이 많아야겠죠. 정말 마음의 짐도 많은데 살면서 실제 짐도 많습니다. 먹는 것 정말 무겁습니다. 좀 남은 쌀과 뭐 이런 것들을 들고 오는데 그 왜 이렇게 무겁습니까? 밀가루 뭐 이런 것도 무겁고 그런 것들을 어깨에 메고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몇 끼 못 먹을 양일지도 모릅니다. 어찌되었건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빵 반죽 그릇들을 가져다가 어깨에 메었습니다. 그릇은 요즘처럼 가볍기나 했겠습니까? 흙으로 만든 뭐 이런 그릇이었겠죠. 이집트 노예로서 개인 가축도 별로 없었겠죠. 짐을 얹을 나귀 같은 것은 귀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어깨에 그렇게 짐을 짊어졌습니다. 얼마나 무겁고 힘이 들었겠습니까? 인생을 사는 사람의 어깨는 참으로 무겁습니다. 아빠의 어깨도 엄마의 어깨도 모두 무겁습니다. 세상의 안식을 찾기 위해 사실 무겁게 우리는 어깨에 짐을 지고 갑니다. 그런데 내 어깨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때 사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라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을 한 지 두 달 반 정도가 지났습니다. 어쩌면 어깨에 메고온 음식들로 최대한 버틴 시간이 두 달 반 정도였을 것입니다. 정말 최대한으로 버틴 이 두 달 반 이후 제 생각에는 정말로 먹을 것이 똑 떨어졌을 것 같습니다. 버티고 힘들었던 그 두 달 반이었겠죠. 그리고 어깨에 메고온 곡식이 그렇게 떨어졌을 때 하늘의 양식이 내립니다. 만약에 그들이 곡식을 아예 메고 오지 않았다면 어쩌면 출애굽 첫날부터 만나가 내려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한번 해봤습니다. 두 달 반이라는 내 힘으로 버틸 수 있을 만큼 버텼던 것이죠. 사실 버틸수록 힘이 듭니다. 더 오래 먹으려고 더 많은 짐을 어깨에 맨 사람은 그만큼 더 힘들었겠죠. 세상의 모든 짐은 육체적으로도 힘들지만 사실 잘 살피면요, 내 혼의 무거움이 나를 힘들게 함을 볼 수 있습니다. 괴로움은 내 마음에서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만약 주님이 그 마음의 무거움을 가져가신다면 사실 내 어려움은 없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때 만나의 기적이 우리의 마음에 내리기 시작한다 믿습니다. 쉽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런 쉽지 않음을 고백하는 기도부터 우리가 시작해야 되겠다 생각이 됩니다. 많이 하는 예화이기는 하지만 어떤 사람이 캄캄한 밤에 길을 걷다가 갑자기 어떤 구덩이에 훅 떨어집니다. 정말 기적적으로 나뭇가지를 탁 잡고 버티기 시작합니다. 있는 힘을 다해 버팁니다.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나고 손에 힘은 점점 빠집니다. 온몸에 땀이 무르르듯 흐르고 힘이 아구의 힘은 점점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있는 힘을 다해 끝까지 버팁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됩니다. 이제 그의 생명을 포기할 때가 됐다고 느낍니다. 너무도 힘이 들었고 이제 끝임을 알았기 때문에 기도하고 두 손을 놓고 맙니다. 그런데 툭 발에 땅이 그냥 닿고 맙니다. 얼마 높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그냥 가지를 잡고 있었던 것이죠. 빨리 손을 놓았더라면 바닥에 빨리 발을 디뎠을 텐데 우리는 그렇게 삶을 버텨보고 또 버텨봐서 내 힘으로 끝까지 일을 해보려고 합니다. 주님께 의지하는 것은 아마도 버틸 대로 버티다 포기했을 때 주님께 아 하나님 나 못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얘기하는 것일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 먼저 내가 버티기 전에 주님께 내려놓기를 희망합니다. 세상에서 얻은 식량이 떨어졌을 때 만나가 내렸듯이 세상의 짐을 주님께 내려놓았을 때 주님의 평화와 안식이 나에게 오물 믿습니다. 네 번째로 볼 것은 만나는 이스라엘 믿음의 잣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역시 믿음의 잣대, 구원의 잣대가 되었죠.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16절 4절에 그렇게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후반부를 보면 이로써 그들이 내 법 안에서 걸으려 하는지 걸으려 하지 아니하는지 내가 그들을 시험하리라. 아멘.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런 앞부분을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로부터 빵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날마다 나가서 정한 양을 거둘지니라,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 말씀 자체가 굉장히 멋있지 않습니까? 한번 광경, 멋있는 광경으로 생각이 됩니다. 상상이 됩니다. 하늘로부터 빵을 비같이 내리리니 라는 표현이 정말 멋있죠. 참 멋있습니다. 하늘에 비가 조금씩 부슬부슬 내려도 얼마나 많은 양인지 알 수 있냐 하면, 산불이 났을 때 소방대원이 아무리 물을 날아 풀러 퍼서 날라도 그게 많은 양 같지만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하고는 상대가 되질 않습니다. 비가 내려야 산불이 진정으로 멈춥니다. 빵이 비같이 내린다라는 표현은 정말 흡족히 충분히 주신다라는 표현인데, 이것이 비단 표현일 뿐만 아니라 문자적으로 진짜로 빵을 내리셨습니다. 하늘에서. 이 빵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 사람의 믿음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그 어떻게 거두지, 안식일 날에는 더 거두지 말아야 되고 먹을 양만큼만 거둬야 되고 이런 어떤 규칙들을 주셨는데, 그런 것들을 규칙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보게 되었죠. 어찌되었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도 사실 이렇게 비처럼 내렸습니다. 흡족히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먹어도 충분한 은혜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빵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우리가 대하고 받아들이며 내 안에 흡수하는 것은 정말 다른 이야기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믿음의 잣대가 되어 가족 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로 나뉘게 됨을 그렇게 강하게 예수 그리스도 스스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이지만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받아들이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만나는, 그리고 꿀로 만든 과자 같다고 했습니다. 단맛이 드물었던 그 당시 꿀은 정말 귀하고 맛있는 음식이었겠죠. 먹지 않았다면 그 맛을 알 수도 없습니다. 단맛이 뭐지? 저희 어머니가 당뇨 오랫동안 앓으셨는데 정말 설탕을 한 번도 안 드셨는데, 한 번 말씀드렸었나요? 과자 한쪽에 초콜릿만 발라진 과자가 과자면만이시 이렇게 딱 이렇게 테이블 위에 있어갖고 그게 과자인가 하고 한 입을 탁 드셨는데 무슨 맛인지 황홀한 맛을 느끼신 거예요. 근데 그 반대쪽에 초콜릿이 있었습니다. 근데 당뇨 앓으신 지 40년 가까이 되시니까 한 30년 넘게 초콜릿을 입에도 안 대셔봤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맛을 잊어버리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맛이지? 이랬었던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말씀에 대해서도 몇 군데 꿀같이 달다, 이렇게 말씀이 꿀같이 달다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 주의 말씀들이 내 입맛에 어찌 그리 단지요, 참으로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아이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을 때 이러한 느낌일 수 있겠죠. 그 만나가 이스라엘 믿음의 잣대가 되었듯이 말씀은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당연히 우리 모두의 믿음의 잣대가 되십니다. 다섯 번째로,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 목적하는 마지막 날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셨다라는 것입니다. 35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사람이 거주하는 땅에 이를 때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되 곧 가나안 땅의 경계에 이를 때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의 경계에 이를 때까지 40년 동안 먹이셨습니다. 남음도 모자람도 없이 충분히 풍족하게 먹이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내 눈 뵐 때까지 주님께서 생명의 빵으로 우리를 혼의 양식으로 영의 양식으로 먹이실 것이라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로 만족해야 했던 것처럼 사실 우리가 주님 한 분만으로 족하다라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에 대한 불평이 왜 없겠습니까? 모자람이 왜 없겠습니까? 갖고 싶은 것이 왜 없겠습니까? 남들이 왜 부럽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입에서 모든 것을 뛰어넘어 주님 한 분만으로 족하다라는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나오기를 소원합니다. 참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의 불평은 하나님에게로의 불평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불평하고 어려운 처지를 주님께서는 그리고 알고 계심을 꼭 또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주님께 내 어깨의 짐을 내려놓을 때 만나처럼 주님의 은혜가 하늘에서 나에게 오게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나가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의 잣대였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따르는 것은 우리 믿음의 잣대가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이를 때까지 만나로 먹이신 것처럼 마지막 날까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심을 또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의 불평의 대상이 도리어 감사의 대상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 불평 속에서 오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평의 대상을 통해 일하시는 것을 목격하시고 주님께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Ravensbrück이라는 2차 세계대전 당시 가장 악명 높은 포로 수용소, 그냥 수용소들이 있었습니다. 수용소가 있었습니다. 정말 잔인하고 악랄한 고문과 죽음이 가득했던 곳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코리 텐 붐이라는 10대 소녀 그리고 그의 언니 베시 이 둘은 이 포로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특히 그들이 거하게 될 수용소 건물은 처참하게 이를 데가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이가 들끓어서 한순간도 그냥 있기 힘든 그런 지경에 있었습니다. 동생 코리가 불평을 하기 시작하자 그의 언니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을 인용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불평을 하기보다 도리어 우리 하나님께 같이 감사드리자 고 이야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은 이러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 언니의 제안이 싫었지만 코리도 마침내 그의 언니와 함께 감사의 시간을 같이 갖기 시작합니다. 몇 달이 지나는 동안 그들은 놀랍게도 그들과 같은 건물의 수용소에 갇힌 자들이 그들이 날마다 밤마다 성경 공부를 하고 감사드리고 그들이 복음을 전하여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그 시간 동안 수용소 간수가 그 건물에 들어오지 않고 그들의 시간을 방해하지 않았음을 깨닫게 됩니다. 코리는 나중에 깨닫게 되었죠. 그들이 바로 그 오지 않았던 이유는 이가 너무 많아서 간수들이 그 건물에는 오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언니 베시의 제안이 우리에게 하는 제안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불평의 대상에 대해서 감사를 올리는 저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만나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경험이 오늘날 우리의 경험이 되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